이야기. 강도에게도 도가 있다. 윤회 이야기는 정견망 사이트에 발표된 윤회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희망을 전하는 방송이 극형식으로 구성하여 방송하는 시리즈물입니다. 작가 소련은 자신이 기억해낸 전생에 대한 이야기 12편을 연재했는데 오늘은 강도에게도 도가 있다를 들려드립니다. 2004년 남송이 거란 측에 화해를 요청하여 굴욕적인 전연의 동맹을 맺었다. 송나라의 조정이 나약하고 무능한 데다가 매년 요나라에 바치는 세폐가 가혹하고 잡단 세금이 많아 백성들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었다. 특히 송나라와 요나라의 국경지대는 더욱 심했다. 한편 요나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발전하는 시기였다.
태하, 공주님이 태어나셨사옵니다.
공주라? 아이 울음소리가 이리도 우렁차다니. 장군감이로구나. 내 이 아이 이름을 전행이라 부를 것이다. 전행아, 나의 소중한 공주, 잘 자라다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전행은 잘 자라게 되었다. 그녀의 나이 스물.
오늘도 공주는 무예를 배우고 있는가?
공주의 나이도 어느새 스물인데 서둘러 시집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연의 고리를 못 찾은 게지.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스승님, 무술을 연마할수록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는 무술로 때로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상대방을 해칠 수도 있으니 자신의 욕심을 억제하고 평온한 상태여야만 할 것이다.
마음 수련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천행아, 나에게 무술을 배운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더 이상 내게 전할 것이 없고 이제는 나 또한 나의 길을 가려 한다.
스승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자 정리란 말도 있지 않더냐.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떠나기 전에 내 너에게 복음을 한 자루 주겠노라.
복음을요?
이것은 쇠를 베고 옥을 깎을 수도 있는 것이니라.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알겠느냐?
네, 스승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예에 매우 정통한 스승에게 공들여 무예를 전수받은 전행은 마지막 스승의 당부를 가슴에 새겼다. 한편 혼인을 시키기 위해 부왕은 많은 신경을 썼으나 그 누구도 전행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그녀는 심각한 고민에 쌓였다. 어느 날 그녀는 꿈을 꾸게 된다.
춘화 추월, 그 언제였던가. 인생의 번화한 일 얼마나 많은가. 유유한 세월 1100번에 공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몸은 시드네. 어느 곳에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오직 수련을 해야만 금강불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다.
꿈에서 아주 준수한 서생이 시를 읽고 있지 않은가.
순간 그녀는 이 사람이 아주 친밀하게 느껴져 인사를 하려 했으나 서생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이보세요. 이보세요.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났다.
아, 꿈이었구나. 그런데 어찌 이리도 선명한 것인가.
옆에 시녀를 보니 곤하게 잠든 것이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그녀는 불을 켜고 구리 거울 앞에 섰다.
나의 외모가 언제까지 이렇게 젊고 아름답겠는가. 세월이 흘러가듯 나의 젊음 또한 흘러가 버리지 않겠는가. 꿈속의 시처럼 수련을 하여야만 금강불개의 몸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녀는 성격이 강직하고 무술을 배운 사람이기에 규방 처녀같이 그렇게 연약하지 않고 건강한 기질을 지녔다. 꿈속에 있었던 일은 그녀에게 매우 많은 번민을 느끼게 했다.
그래, 내 비록 한나라의 공주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내 이 안락한 곳을 떠나 천지 사이에서 나의 인생 귀착점을 찾아야겠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더는 궁궐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부왕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부왕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편지를 다 쓴 후 그녀는 눈물을 닦고 보검을 휴대하여 말을 타고 성을 빠져나갔다. 날이 밝은 후
폐하! 아래옥기 황송하오나 공주님께서 간밤에 편지를 남기시고는 궁을 떠나셨사옵니다.
무어라? 공주가? 어디 그 편지를 주워보거라.
아버님, 소녀는 오늘 밤 떠납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게 되어 아바마마께 용서를 빕니다. 정법을 찾기 위해 혼자 떠납니다. 윤회를 벗어나 자신을 청정하게 하고 수련하여 정과를 이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구도하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옵시고 건강하십시오.
황제는 편지를 보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는 달관한 듯이
전행이 내 곁에 있어도 몇십 년 후면 헤어져야 하는 것을, 만약 살아 생전에 전행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욱 좋지 않겠는가. 아,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인간 세상의 분쟁과 권리 쟁탈에 말려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청정하게 평생을 지내고 스스로 만족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닌가. 게다가 일신의 무예를 지니고 있으니 어디 가도 모욕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약 10년이 지나 선행의 부모는 잇따라 사망했다. 전행은 황성에서 나온 후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앞에 큰 산을 만나게 되었다.
이보시오, 저 앞에 있는 큰 산은 대체 무슨 산이오?
아니, 저 산도 모르오. 아, 저 산이 바로 그 유명한 대청산 아니오, 대청산.
대청산? 아, 그러고 보니
그녀는 언젠가 한번 부왕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전행아, 대청산에는 원래 산적두목이 있었는데 칼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더구나. 하여 사람들에게 칼 싸우면은 적수가 없다는 소문이 났더라. 성은 공이고 이름은 심이라고 했던가.
그런 자가 어찌 두목질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만 믿고 무리를 이끄니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듣자 하니 그 자는 용기는 있지만 지모가 없어서 송나라 첩자에게 속아 도낭 부근에서 살해당했다고 하던데.
맞아. 지금 그 산채는 두목이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고 했지.
마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몇십 명의 산적 졸개들이 내려왔다. 그중 우두머리인 듯 붉은 얼굴을 한 체구가 큰 사내가 손에 망치를 들고 앞길을 가로막았다.
이봐라 어린 계집아, 돈을 가져온다면 이 어르신이 생명을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망치 아래 귀신이 될 것이다.
흥! 네가 재간이 있다면 한번 해보거라. 내가 직접 너와 한번 겨루어 보겠다.
선행은 손에 보도를 들고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아니, 뭐라고? 이런 어린 계집이 겁도 없이 나에게 덤비다니. 내 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노라.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이!
이렇게 몇 번을 거듭한 후 붉은 얼굴 사나이의 큰 망치가 보검에 의해 반으로 갈라졌다.
자, 이만하면 나의 길을 막지 말라.
말을 타고 가려고 하니 뜻밖에도 그 사나이가 두 손을 읍하여 말했다.
아가씨, 아가씨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한 가지 의논드릴 일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뭐라? 할 말이 있으면 해보거라.
아가씨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산채는 사실 두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가씨의 무예가 뛰어난 것을 보니 틀림없이 의리를 행하는 협객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무식한 사람이라 아가씨께서 우리 산의 두목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형제들도 모두 아가씨의 지시를 듣겠습니다.
선행은 자신도 갈 곳이 없었기에
너희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허나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악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 좋을 듯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곳 산적들의 두목이 되었다. 그들은 탐관오리를 죽이고 악랄한 신사들을 멸망시키며 간사한 무리와 악을 제거하는 협객으로 십여 년의 나날을 보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사람을 많이 죽인 탓에 부근 백성들은 그녀에게 건귀, 보도, 대협 이란 별명을 지어주었다. 의미인즉슨 보검을 든 여자 대장부라는 뜻이다. 한갈 때면 선행은 생각했다.
수도하는 법을 찾으려고 궁을 떠났건만 지금 여기에서 강도짓을 할 줄이야. 아, 언제나 밤낮 생각하는 수련의 법을 찾을 수 있을까.
며칠 후 천행 등이 산 위의 대청에서 큰 사발로 술과 고기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첩보를 담당한 졸개가 와서 보고를 한다.